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오늘 프랑스 공식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수도 파리의 상징인 개선문에서는 세골렌 루아얄 프랑스 에너지 장관 주재로 카스트로 의장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어 저녁에는 엘리제 궁에서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빈 환영 만찬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쿠바와 50여 년 만에 국교를 회복한 뒤 유럽 정상으로는 처음 쿠바를 방문했던 올랑드 대통령은 카스트로 의장의 이번 프랑스 답방은 양국 관계 강화에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 정상 간 상호 방문을 계기로 현재 1억 9,500만 달러인 교역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최근 국제채권단인 파리클럽이 쿠바에 85억 달러의 채무를 탕감하도록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가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리아 반정부 협상 대표단과 다시 만납니다. 이에 따라 미스트라 특사와 시리아 정부 대표 간 회담은 이 뒤로 미뤄졌습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어제 반정부 대표단과의 1차 회담 뒤 유엔이 중재하는 시리아 평화회담에 반정부 측이 참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반정부 측 대변인도 이날 인도주의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고무적이고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정부 측은 민간인들에 대한 공습 중단과 반군 장악 지역에 인도주의 지원을 차단하는 정부군 봉쇄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며 회담 참여를 거부해왔습니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첫 예비선거가 오늘 미 중서부 아이오와주에서 시작됩니다. 아이오와주 유권자들은 4년마다 민주공화 양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에 처음으로 임합니다. 대선의 풍향계로 일컬어지는 오늘 아이오와주 경선에서는 젊은 층과 서민층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의원과 유력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경쟁 결과가 주목됩니다. 공화당에서는 보수층을 자극해온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테드 크루즈 의원의 추격을 따돌리고 예상대로 1위를 차지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고 지카 바이러스를 세계보건비상사태로 선포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WHO에 따르면 당초 남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지카 바이러스는 미주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WHO는 그러나 모기를 매개로 확산되고 있는 이 질병이 지난 몇 주간 미주 지역에서 보고된 일부 사례보다 동남아시아 지역에 더 만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지카 바이러스의 경우 종종 댕기열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의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어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양측이 이른바 두 국가 공존안으로 다시 회귀할 수 없는 수준까지 돌아설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특히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지구 정착 활동은 팔레스타인 가구들을 파괴하는 무차별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한국 TV를 보면은요 뉴스에서 범죄자들의 수갑찬 소음이나 흉기 같은 부분은 뿌옇게 화면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교육적인 차원으로 흡연 장면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충동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그런데요 이번에 세계보건기구가 영화와 금연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청소년들의 흡연 문제를 고려해서 각국 정부에 영화 속 흡연 장면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흡연장문이 들어있는 영화에 대해서 등급제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영화 상영 전에 흡연에 대해 경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청소년의 흡연을 미디어가 유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WHO의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미국에서는 영화를 통해서 청소년의 37%가 새로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4년을 보면은요, 600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흡연 장면이 있는 영화를 보고 흡연을 시작했고, 이 중에 200만 명은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으니 어른들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실제로 2014년에 제작된 할리우드 영화의 44%가 흡연 장면을 담고 있고요. 36%의 영화가 청소년 관람가였습니다. 멋진 영화 배우들이 폼을 잡고 담배를 태우는 모습이 어른이나 청소년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모양인데요. 보면서 배우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른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뉴스와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이 시각 현재 기온 영상 9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2월 2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5도에서 영하 7도, 낮 최고 영하 11도에서 영하 1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양 하루 종일 맑습니다. 최저 기온 영하 10도에서 1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의주 역시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1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성 역시 맑은 하루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온 영하 9도에서 0도 분포 예상합니다. 날씨 정보 드렸고요. 노래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Golden Lightfoot이 부릅니다. Sundown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미얀마에서 반세기 동안의 군부 통치를 끝내고 문민정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새 의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시리아 반정부 대표들이 유엔이 중재하는 평화회담에 참가하기로 했고요.
네.
중국 당국이 76억 달러 규모의 엄청난 사기 사건을 조사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미얀마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의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주도하는 새 의회가 회기를 시작했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미얀마 역사에서 중요하게 기록될 날입니다. 지난해 11월 총선을 통해서 구성된 미얀마 새 의회가 수도 네피도의 의사당에서 오늘 출범을 했는데요.
네.
미얀마에서 반세기 동안 계속된 군부 통치를 끝내고 이제 문민정치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미얀마의 변화를 누구보다 강하게 바라는 게 바로 지난 선거에서 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미얀마의 유권자들일 텐데요. 오늘 새 의회 출범을 바라보는 감회가 남다르겠네요.
그렇습니다. 미얀마에서 이 쿠데타로 군부 시대가 시작된 것이 지난 1962년입니다. 그리고 지난 1990년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의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선풍을 일으키면서 압승을 거뒀지만 군부가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아웅산 수치 여사를 감금하면서 이 민주주의의 시계가 멈췄었죠.
네.
그리고 이제 몇십 년 만에 다시 이 국민의 손으로 뽑은 의원들이 주도하는 새 의회가 문을 열게 된 겁니다.
네.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전체 의석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나요?
지난 총선에서 선출한 의석 중에는 80%를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미얀마 군부는 총선에 앞서서 전체 의석의 4분의 1은 군부 인사에게 무조건 돌아가도록 해놓았습니다.
네.
이 군부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장치였는데요. 그래서 새 의회에서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차지한 의석은 한 60% 정도입니다. 여전히 뭐 확실한 다수당으로서 앞으로 주도적으로 미얀마 정국을 이끌게 됐습니다.
네, 오늘 새 의장도 선출했다고요?
네, 이 아웅산 수치 여사의 측근인 윈 민트 의원이 하원 의장으로 선출이 됐고요. 상원 의장으로는 소수계 출신 의원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민트 신임 의장은요, 국민의 뜻이 담긴 의회가 출범하는 매우 뜻깊은 날이라면서 모든 의원들이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인권을 촉진하며 단합된 나라를 건설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웅산 수치 여사도요, 지난해 총선에서 의원으로 선출이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의회에 등원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군부 출신의 테인 세인 대통령이 임기는 아직 안 끝났죠?
네. 3월 30일까지입니다. 하지만 테인 세인 대통령도요, 지난주 마지막 의회 연설에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약속을 했는데요. 테인 세인 대통령은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지만 끝내 민주적인 정권 교체를 일궈냈다면서 이는 미얀마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미얀마의 정치 세력들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협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자신도 새로 들어설 정부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테인 세인 대통령은 40년간 군에서 있었던 이제 군부 출신 인사이긴 하지만 지난 2011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는 이 민주화 개혁 또 경제 개방을 추진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네, 그럼 곧 대통령도 새로 뽑아야 되겠네요.
네, 미얀마 대통령은 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정하기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지지하는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다만 이 아웅산 수치 여사는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를 둔 사람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다는 이 군부에서 정한 헌법에 따라서 이번엔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데요. 아웅산 수치 여사는 하지만 대통령이 되지 못하더라도 다수당 당수로서 국정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대통령 후보로 누가 유력한지도 알려졌나요?
아직 뚜렷하게 부각된 인사는 없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나 민주주의 민족동맹 관계자들 모두 극도로 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이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아직 선거 일정도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리아 평화회담 관련 소식입니다. 반정부 대표단이 입장을 바꿔서 회담에 참가하기로 했네요.
그렇습니다. 시리아 평화회담은 지난 주말 반정부 대표단이 참여를 거부하면서 반쪽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부터 반정부 대표단도 회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스테판 데 미스투라 유엔 시리아 특사가 밝혔습니다.
네, 당초 시리아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서 회담 참여를 거부했었죠.
네, 앞서 반정부 대표단은 회담 참석의 조건으로 정부군의 공습 중단과 반군 점령지 봉쇄 해제, 또 인도적 지원 등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난 29일 시리아 정부로부터 공습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따라서 회담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하지만 오늘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네.
시리아 반정부 대표단 대변인은 인도주의적 문제와 관련해서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사흘간 스위스 제네바에 더 머물면서 일단은 회담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시리아 정부하고 반정부 대표들이 직접 회담장에 마주 앉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데미스트라 특사가 유엔 특사가요 양측을 오가면서 회담을 중재하게 되는데
네.
앞서 이번 회담은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죠.
네.
이 평화회담의 최종 목표는 이 내전을 끝내고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출범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걸림돌이 많다고 하죠.
네, 뭐 사실 이 시리아 내전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정부와 반정부 사이의 평화회담은 이미 두 차례 열린 바 있습니다. 2년 전이 이제 마지막이었는데요.
네.
당시 모두 바샤르 알 아사드 현 대통령의 거취를 놓고 양측이 대립하면서 결렬됐었습니다. 반정부 세력들이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었는데요. 또 이 반정부 세력들 사이에서도 견해 차이가 큽니다. 또 이번 협상에서도 배제됐기 때문에 불만을 갖고 있는 세력들도 있는데요.
네.
따라서 합의까지는 어려운 과정이 예상되고 있고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내전 종식을 위한 양측의 노력을 거듭 당부했다고요?
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요. 내전을 끝낼 수 있도록 양측이 어렵게 마련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협상에 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시리아 내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인도주의적 재앙이라면서 지난 5년간 25만 명이 숨지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케리 장관은 또 평화회담의 이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확고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미국뿐 아니라요. 이번 회담을 러시아와 중동 국가들도 지지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 앞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시리아의 정치적인 혼란을 틈타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IL 같은 테러 조직들이 세력을 키웠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안보 우려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 등은 이 테러 세력을 격퇴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리아에서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내전을 종식하다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모았고요. 그래서 지난해 국제회의를 열고 유엔이 중재하는 평화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엄청난 규모의 사기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네요.
네, 중국 공안당국이 밝힌 내용인데요.
네.
미화 76억 달러 규모라고 하니까 참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기 사건입니다.
네.
사기 사건의 중심은 이쭈바오라는 인터넷 금융회사인데 중국 공안당국은 관계자 21명을 체포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고요. 또 중국 관영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서 피해자가 9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엄청난 규모의 사기 사건인데 어떻게 벌어진 건가요?
이쭈바오는요 인터넷 금융 사업을 한다는 미끼로 사기를 벌였는데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과 돈을 빌리려는 사람을 인터넷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을 이제 내세웠습니다. 투자들의 입장에서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돈을 이제 빌려주면서 좀 더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에 이쯔바오에 돈을 맡겼고요. 또 중국에서 최근에 인터넷 사업들이 업체들이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신뢰를 가졌을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쯔바오는 매년 이제 9%에서 14.6% 꽤 고수익이죠.
네.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계속 이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90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 또 76억 달러 규모의 이제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실제 이런 투자자들이 건넨 돈은 이 투자에 쓰인 것이 아니라 사기 사업을 확정하는 홍보나 아니면 이 관계자들의 호화 생활에 쓰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결국은 사기가 들통이 난 거죠.
네, 주모자가 누군가요?
중국 안희성 출신의 올해 34살의 딩링이라는 인물인데
네.
실제로는 컴퓨터나 금융 지식도 별로 없고 지난 2014년 7월에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사기를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자금이 모이자 중국 주요 매체에 대규모 광고를 내면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확장했고요. 특히 중국 관영 매체에서도 얼마 전에 이 딩링을 성공한 사업가로 묘사한 특집 인터뷰가 실리기도 했는데
네.
하지만 어제 중국 CCTV에는 딩링이 사기를 자백하는 모습이 방영됐습니다.
네. 자, 지구촌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오늘 미국 중서부 아이오와주에서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예비선거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수요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이슬람 사원을 방문한다는 소식. 또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드디어 아이오와주에서 이 코커스 당원대회가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중서부에 있는 인구 300만 명의 작은 주에 이 미국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아이오와주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당원대회를 열고 그 주를 대표할 대통령 후보를 뽑게 됩니다.
네. 아이오와 당원대회는 미국 예비선거 과정의 첫 관문이죠?
그렇습니다. 이후 예비선거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 각 당 후보들이 어떻게 해서든 오늘 아이오와주에서 이기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후보들이 막바지 선거운동을 벌였는데요. 이 오늘 저녁 당원대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계속 아이오와주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한 표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아이오와 당원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하고 함께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 1월 30일에 새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블룸버그 통신과 디모인 레지스터가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공화당 쪽에서는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28% 지지를 얻으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23%를 얻은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으로 나타났고요. 3위는 15%를 얻은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이었습니다.
네, 한때 아이오와주에서 이 크루즈 후보가 선두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트럼프 후보가 다시 우세한 걸로 나타나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점점 격차를 벌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ABC 방송에 출연해서 테드 크루즈 후보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상원 의원들 가운데 같은 동료인 크루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건데요.
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세력과 함께 일해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테드 크루즈 후보는 어제 NBC 방송에 출연해서 상대 후보를 모욕하는 비방전에 뛰어들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의 정책은 진보적이고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보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쪽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쪽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45% 지지를 얻으면서 1위 올랐고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42% 지지율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는 3% 지지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에 클린턴 후보의 개인 이메일 사용을 둘러싸고 또다시 논란이 일었는데요.
네, 이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을 지낼 당시에 개인 이메일 서버를 사용한 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아, 클린턴 후보가 개인 이메일 서버로 주고받은 이메일 가운데서 22개가 새로 1급 비밀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클린턴 후보는 어제 ABC 방송에 출연해서 이번 이메일 논란을 비롯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자신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 본 선거에서 이런 문제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네.
아, 그동안 자신이 숱한 공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참고로요. 클린턴 후보가 지난 2008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에 아이오와주에서 바락 오바마 후보한테 패한 바 있었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아이오와주에서 서력할 수 있을지 많은 사람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아, 클린턴 후보는 지난 주말에 좀 큰 힘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진보 성향에 영향력 있는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즈 신문이 클린턴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 신문은 공화당 후보 가운데서는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클린턴 후보의 경쟁 상대인 버니 샌더스 후보 역시 어제 ABC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노동자들과 저소득층 유권자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서 투표한다면 자신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당원대회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네, 자 당원대회 영어로는 코커스라고 하는데요. 이 코커스가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 코커스 당원대회는 쉽게 말해서 그 지역 당원들의 모임인데요. 당원대회에서는 보통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후보가 좋은지 의논해서 그 당의 이 대통령 후보를 뽑게 되고요.
네.
또 지역 지도자를 선출하고 각 당의 정강을 논의합니다.
네, 자,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체제인데 두 당의 당원대회 진행 방식이 같습니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공화당은 투표용지에 후보를 적어서 내는 이 비밀 투표 방식하고 아니면은 이 손을 들어서 지지 후보를 나타내는 거수 투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네.
민주당은 좀 더 복잡한데요. 이 지지 후보별로 이 따로 줄을 서서 모입니다. 그러면 각 후보 측에서는 서로 지지자들을 빼오려고 이 설득 작업을 벌이게 되고요.
네.
이 당원들이 중간에 얼마든지 마음을 바꿔서 다른 후보 측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공화당도 투표 전에 각 후보 측에서 이 마지막 설득 작업을 벌이긴 하죠.
네. 민주당의 경우 최소한 필요한 인원이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지자 수가 이에 못 미칠 경우에는 그 후보 지지표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그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은 다른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거죠.
네. 자, 코커스가 뭔지 좀 들어봤는데요. 오늘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네, 오늘 코커스 당원대회 시작 시간이 저녁 7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 코커스가 진행되려면 2시간쯤 걸리는데요.
네.
이 공화당은 7시 반경부터는 이 결과가 들어오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과정이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네.
이렇게 이 미국 수도 워싱턴 DC와 50개 주가 이런 당원대회나 대중투표인 예비선거를 통해서 이 그 주를 대표할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요. 실제로는 그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대의원을 뽑는 거죠.
네.
그래서 올 여름에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가장 많은 대의원을 확보한 후보가 각 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원대회에 참여하느냐 또 어떤 사람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오늘 한 가지 변수가 날씨입니다. 이 오늘 아이오와주에 폭설이 내릴지 모른다는 예보가 있거든요.
네.
이 눈이 많이 내리면 아무래도 당원대회 참여율이 낮아지기 쉬울 텐데요.
네.
이 후보들 사이의 지지율 격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참여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 신문 등 미국의 일부 언론은 투표율이 높으면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에서는 샌더스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 같은 경우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하면 유리할 텐데 지금 학기 중이라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뚜껑은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요. 취임 후 처음으로 이슬람 사원을 방문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수요일 3일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 주에 있는 볼티모어 이슬람 소사이어티를 방문합니다. 지난 토요일 백악관이 발표한 데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만나고 미국의 핵심 가치를 강조하는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특별히 이 사원을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는데요.
네.
이 사원은 미국 동부 연안 지역에서 가장 큰 이슬람 센터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의 핵심 가치라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네, 다른 미국인들을 환영하고 편견에 반대하며 무관심을 거부하고 미국의 전통적인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이슬람 사원을 방문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백악관은 미국 이슬람 교도들의 미국 사회에 기여한 발을 기리고 종교의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이번 방문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난해 말에 그 프랑스 파리하고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영향을 받은 테러 사건이 일어나면서 현재 미국인들 사이에 좀 반이슬람 감정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모든 이슬람 교도의 미국 방문을 당분간 금지해야 한다고 말을 했었고요. 또 연방의회에서는 시리아 난민 수용을 거부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나왔죠.
네,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인들에게 이 정치인들의 반이슬람 발언을 거부하라고 촉구한 바 있는데요.
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이슬람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슬람 사원 방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슬람 사원을 방문하면 서로 포용하고 또 존중하라는 메시지를 미국인들에게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슬람 신자라고 주장하기도 하네요.
네. 기독교 신자인 척하는 이슬람 신자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들 가운데 29% 공화당 지지자들 가운데는 거의 45%에 달하는 사람이 이 오바마 대통령을 이슬람 신자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슬람 사원을 방문하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는 분석인데요. 이제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아서 이슬람 사원을 방문하기로 전격 결정한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5월에 유대교 사원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 걸로 나타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금요일 지난 4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연간으로 환산해서 0.7%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이 발표한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 수치는 0.8%였는데요. 이 상무부는 분기별 GDP 성장률을 잠정치, 수정치, 확정치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발표하는데 이번에 나온 건 잠정치입니다.
네, 전문가들 예상 수치와 비슷하긴 한데 약간 못 미치게 나온 거네요.
네네.
자,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뭔가요?
네, 국제 경제 둔화와 유가 하락, 개인 소비 분야 부진 등이 주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에는 개인 소비 지출이 늘면서 이 경제 성장을 받쳐줬는데요. 연말에 가서는 개인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또 사업체 재고 투자도 늘지 않았고요. 석유 가격이 내려가면서 에너지 분야 투자도 줄었습니다. 또 예년보다 날씨가 따뜻해서 전기나 가스 사용이 준 것도 경제 성장을 주춤하게 한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네, 수출은 어떻습니까?
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은 늘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수출은 2.5%가 줄어든 반면에 수입은 1.1% 늘어난 겁니다.
네.
이 달러화 가치가 올라가면 물건을 수출할 때 이 미국 상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고요. 이 반면에 미국인들은 수입품을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되죠.
네. 그러면 지난 한 해 전반적인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쳤겠네요.
맞습니다. 이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2.4%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2014년 성적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미국 경제는 조금 나아지는 듯하다가 도로 시작점으로 돌아왔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올해 1분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이 성장 저해 요소로 지적된 재고 투자 축소나 이 온화한 날씨는 일시적인 것이라서 이 올해 1분기에는 경제가 다시 반등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달 27일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요. 기준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현재 0.25%에서 0.5% 수준인 기준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연준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로 이 지난해 말에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됐고 국제 경제가 약화한 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 점차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오면서 올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로 가보겠습니다. 마돈나가 부릅니다. I Will Remember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신생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가요.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넘어서 미주 대륙과 유럽 대륙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얘긴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내년에 미주 대륙에서만 최대 4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계보건기구는 지카 바이러스 대책 마련을 위한 비상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뉴스타라답게 오늘은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뭐길래 그렇게 심각한가요?
네, 지카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건 1947년 아프리카 우간다의 지카 숲이란 곳입니다. 이곳에 사는 붉은 원숭이에게서 처음 발견됐고요. 이 지카란 말도 지카 숲에서 따온 겁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그동안 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 적도 지역에서만 발견되고 이 서반구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5월 브라질에서 발견된 이래 이제는 중남미 20여 개국, 미국, 유럽 대륙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지카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창궐하고 있는 브라질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이 지카 바이러스로 인한 신생아 소두증 의심 사례가 4천 건이 넘는 걸로 드러나면서 이 지카 바이러스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Explosive spread of Zika virus to new geographical areas, especially given the possible link between infection during pregnancy.
네, 세계보건기구의 마거릿 첸 사무총장도 이 지카 바이러스와 소두증 신생아 출생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네, 지카 바이러스의 주 매개체는 이집트 순모기입니다. 이 이집트 순모기는 주로 열대 지역에서 서식하는데요. 아침이나 오후, 저녁 시간에 가장 많이 활동한다고 해요. 하지만 드물게는 수혈이나 성관계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고요. 또 임신한 여성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 임신 기간 중이나 출산할 때 아기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순모기가 서식하는 지역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도 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재로서는 확실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집트 순모기는 황열이나 댕기열, 치큰쿠나,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같은 것도 옮기는 모기인데요. 이 전염병들은 백신이나 치료약이 있지만 지카 바이러스는 아직 백신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반도에는 이집트 순모기가 발견되진 않았지만 이 한국에 서식하는 흰줄 순모기가 지카 바이러스 매개체로 알려졌습니다.
지카 바이러스의 증상은 어떤가요?
네, 세계보건기구는 지카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보통 2주 정도 되고요. 감염되면 대개 2일에서 7일간 열이 나거나 발진, 호흡곤란, 두통, 근육통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I couldn't even get up. I couldn't eat without help. My brother helped me. I couldn't even grab.
요즘 지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브라질의 한 20대 여성인데요. 이 여성은 감염 초기에는 혼자 일어날 수도 없고 포크를 쥘 수도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해서 도움 없이는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혼자 병원을 찾을 만큼 상태가 호전됐는데요. 이 여성의 경우처럼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들은 대부분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영양을 잘 섭취하면 낫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인의 경우 이 감기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아예 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 자체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임산부입니다. 임산부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면역력이 전혀 없는 태아에게 이 바이러스가 전이되면 소두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지금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두증이 뭐죠?
네, 신생아는 사람의 일생 중 신체 비율로 볼 때 머리가 가장 큰 시기죠. 머리가 전체 몸통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아의 머리둘레는 34cm에서 37cm 내외라고 하는데요. 나이와 성별에 따른 평균보다 2단계 미만이면 소두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생아의 경우 대개 머리둘레가 32cm 미만이면 소두증으로 간주하는데요. 이 소두증 태아는 임신 중이나 출생 직후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요. 생존하더라도 두뇌 발달에 장애를 일으켜서 뇌성마비나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등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현재로서는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서 미리 예방하는 방법밖에는 딱히 없습니다. 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요. 특히 임산부와 어린이, 노약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물고인 웅덩이 등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바깥 외출할 때는 모기가 좋아하는 색깔의 옷을 피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이 모기는 어두운 색깔을 좋아하니까 밝은 색의 옷을 입는 게 좋고요. 또 자극적인 향수 냄새나 땀 냄새 같은 것도 좋아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이 지카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돌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종적으로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는 앞으로 몇 년은 걸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I can't help it. I can't help it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I can't help it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Wait, why are you drinking a soda? I thought you said you're not drinking sodas anymore.
I know, but I can't help it.
What do you mean you can't help it? You have to try harder.
오늘 본문에서 제가 탄산 음료를 더 이상 안 마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소 음료를 마시자 이를 본 제이슨이 Wait, why are you drinking a soda? I thought you said you're not drinking sodas anymore. 잠깐, 너 왜 탄산 음료를 마시니? 더 이상 안 마시기로 할 줄 알았는데.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저는 I know, but I can't help it. 알아,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합니다. 제이슨은 다시 What do you mean you can't help it? You have to try harder. 어쩔 수 없다니 무슨 말이야? 좀 더 노력해봐.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I can't help it. I can't help i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Wait. Why are you drinking a soda? I thought you said you're not drinking sodas anymore.
I know, but I can't help it.
What do you mean you can't help it? You have to try harder.
Today's expression is I can't, C-A-N apostrophe T, can't help, H-E-L-P, help it. I can't help it. I can't help it means there is nothing one can do. 영어 단어 help, help는 돕다는 의미죠. I can't help it 이라는 표현은 어쩔 수 없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제가 탄산 음료를 마시는 모습을 보자 끊기로 해놓고 왜 마시냐고 단호하게 묻습니다. 그러자 저는 알아. 그런데 어쩔 수 없어 라고 합니다. I know, but I can't help it 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I can't help it 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My hair is a mess and I can't help it. It's too windy out here. My hair is a mess, and I can't help it. It's too windy out here. 는 내 머리는 엉망이야. 그런데 어쩔 수 없어.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거든. 이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I can't help it if Cindy gets emotional. I can't help it if Cindy gets emotional. 이 문장에도 오늘 배운 표현이 들어있는데요. Cindy가 감정적이 되면 나도 어쩔 수 없어 라는 말이죠.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ait, why are you drinking a soda? I thought you said you're not drinking sodas anymore.
I know, but I can't help it.
What do you mean you can't help it? You have to try harder.
Let's review. I can't help it means there is nothing I can do. I can't help it 이라는 표현은 어쩔 수 없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I can't help it. I can't help it. I can't help it.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Holy Cole이 부르는 Calling You 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A desert road from Vegas to nowhere. Someplace better than where you've been. A coffee machine needs some fixing. And a little cafe just round the bend. I am calling you. Caf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44년 2월 1일 오늘, 추상 미술의 선구자인 피터르 몬드리안이 7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72년 네덜란드 중부의 아머르즈 포르트에서 태어난 몬드리안은 어렸을 적부터 그림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몬드리안은 20살 때 암스테르담의 미술학교에 진학해 그림을 배웠고 졸업 후 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초기에 몬드리안은 주로 자연주의 기법을 이용해 풍경화나 정물화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몬드리안은 신비주의 화가인 얀 트로프의 영향으로 추상화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작품으로 33살 때 추상화 나무 연작을 발표하게 됩니다. 추상화는 눈에 보이는 사실 그대로의 모습을 화폭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점이나 선, 면, 색채의 표현을 목표로 하는 그림입니다. 몬드리안은 그림 나무에서 나무를 선으로 단순화시켜 표현했습니다. 수직선과 수평선, 그리고 빨강, 노랑, 파랑의 삼원색을 이용해 초자연적인 우주의 질서를 표현하려고 했던 몬드리안. 그의 미술 이론은 20세기 조형 이론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2003년 2월 1일 오늘, 미국의 유인 우주 왕복선 콜롬비아호가 우주 탐사 활동을 마치고 지구로 귀환하던 도중 미국 남부 텍사스주 상공에서 공중 폭발했습니다.
The space shuttle Columbia has exploded over Dallas, Texas airspace. Once again, KXAS is
케네디 우주센터 착륙 예정 시간을 불과 16분 앞두고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승무원 7명 전원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미국이 개발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1981년 처음으로 우주 궤도에 올랐습니다. 콜롬비아호는 이후 27차례의 우주비행 기록을 수립하며 우주왕복선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합니다. 하지만 콜롬비아호는 2003년 오늘 28번째 비행을 채 마치지 못한 채 폭발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챌린저호 폭발 사고 이래 17년 만에 또다시 발생한 이번 참사에 우주왕복선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 작업이 이뤄지고 미국의 우주개발 계획은 또 한 차례 시련을 맞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의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또 11,99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